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후보들이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토요일 미 서부 네바다주 리노에서 가진 선거 유세에서 개인 이메일 사용 논란을 겪고 있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결국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유리 없는 헌법상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리노 유세 도중 청중 속에서 총기 위협 소동이 발생해 비밀 경호국 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연단에서 급히 대피했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이후 성명을 내고 연단 앞쪽에서 한 남성이 총이라고 외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용의자 남성과 주변에서 아무런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는 토요일 경합주인 미 동남부 플로리다주와 동부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연설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비난하기보다는 본인의 선거 구호인 함께하면 강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일요일 경합주인 오하이오주와 뉴햄피어주를 방문해 유권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같은 날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아이오와주와 미네소타주, 버지니아 중에서 선거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이달 중순쯤 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1,15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정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10월 말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29,948명으로 이달 15일에서 16일 정도에 한국 입국 탈북자 숫자가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또 올해 연간 탈북자 수는 김정은 정권 출범 초기인 2012년에서 13년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탈북자 3만 명 시대를 맞아 이달 중순 사회통합형 탈북자 정착 지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미 국가 니카라과에서 일요일 대선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다니엘 오르테가 현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해 보입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 오르테가 대통령과 좌파 정권인 산디니스타 민족해방 전선의 지지율은 약 70%로 8%대 머문 야당의 막시미노 로드리게스 후보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언론은 오르테가 대통령이 5명의 경쟁 후보를 물리치고 50% 이상의 득표율로 대통령이 당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르테가 대통령 부인이자 부통령 후보인 로사리오 무리오 여사 역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사상 첫 대통령, 부통령 부부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에 연임에 성공한 오르테가 대통령은 3년 후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장악한 모술 동쪽 최전선에서 진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ISIL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인구가 밀접한 모술 내부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의 모하나드 알타미미 중령은 일요일 모술에 아직 민간인이 많이 남아있다며 이들을 최대한 보호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군 당국자는 토요일 모술 중심부에서 불과 15km 떨어진 남부 하맘 알 알리 마을까지 이라크 정부군이 진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도심에서 토요일 언론인 구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렸습니다. 터키 경찰은 수백 명의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와 최루가스를 쏘며 강제 진압했습니다. 시위대는 터키 법원이 야당 성향의 존 휘리에트 신문의 간부와 기자 등 9명의 체포를 명령하자 몇 시간 후 거리로 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 언론인 9명은 지난 7월 15일 쿠데타를 기도한 쿠르드족 무장 세력과 연계돼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줌 히리에트 신문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터키 언론입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북한이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지 두 달이 됐는데요. 이 눈에 띄는 진전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좀 분석을 해 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달이 됐는데요. 아, 이렇게 아직 회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안 내용 초안이 회람조차 되지 않은 상황은 그 과거에 북한의 핵실험에 맞닥뜨려서 유엔 안보리가 조치를 취했을 때 그 상황 진전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네.
지난 4차 북한의 핵실험 때 결의안을 채택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이 57일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흘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초적인 안보리 결의안 초안 자체도 회람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 중요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 유엔 안보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당사국이죠. 상임이사국으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이 두 나라가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제재의 강도 또는 수준을 놓고 적지 않은 입장차를 보이기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상황은 미국과 중국이 말하자면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 협상 과정이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쪽의 이견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이번 11월에도 채택될지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네. 그 양쪽에서 어떤 것들은 비교적 무난하게 그 일치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아주 극하게 그 대립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잘 풀려가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 지난주 이 시간에 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최대 쟁점이 북한의 석탄 등 수출과 관련해서 석탄 수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 국무부의 토니 블링컨 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그 석탄 수출입니다. 지난 1월 6일 날 북한이 그 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그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돈줄, 즉 핵 개발에 쓰이는 달러 또는 중국 돈인 그 위안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요 외화원인 석탄 수출을 막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그 석탄 수출을 통해 매년 그 10억 달러라는 그 엄청난 외화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모든 북한의 그 석탄 수출을 막아서 외화원을 차단하자 이런 입장이었고요. 반면 중국은 그 북한의 경제적 붕괴를 우려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석탄은 북한의 그 최대 그 수출품으로서 상당한 외화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모두 막을 경우에 북한의 그 경제가 붕괴되고 이 체제가 상당히 흔들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상당한 그 막후 절충 또 줄다리기 끝에 일종의 그 절충이 이루어졌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됐냐면은 석탄 수출은 금지하되 다만 민생용 그러니까 북한 주민을 위한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일원용의 석탄 수출은 괜찮다. 민생용에 대해서는 일종의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벌써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북한의 그 석탄 수출이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석탄 가격이 좀 올라서
네.
여전히 그 북한이 그 석탄 수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그 민생용이라는 그 예외 조항이 중국이 상당히 그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제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칙적으로는 막기로 한 건데 중국은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검열 또는 그 제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뭐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9월에 또다시 5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그 국무부의 제2인자죠. 토니 블링크 국무부 부장관이 이번에 한국, 일본, 중국을 순방을 했는데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29일 그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중국이 대북 그 안보리 제재 결의인 2705의 그 민생 예외 이 조항, 석탄에 대한 민생 예외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기존에는 민생용만 허용하기로 했는데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무기용으로 전용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나는 문제될 것이 없다. 아 그러니까 그 입증 책임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것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이 그 석탄 수출을 통해서 연간 10억 달러라는 엄청난 그 수입을 올리고 있으므로 석탄 수출을 모두 막아야 된다. 또 미국과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니 블링컨 부장관은 바로 이 민생용 수출액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현재 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것에 중국 보고 석탄을 모두 금지시키는데 석탄 수출 금지는데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겁니다.
네, 그 북한으로서는 이제 외화를 이제 벌어들여야 되고 그래서 석탄을 이제 계속 수출을 해야만 그러면 물론 좋은 상황일 텐데 중국은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를 뭐 단절한다든지 냉각관계로 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그 지역적으로 또 필요한 그 석탄의 그 종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중국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최연기 기자가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을 좀 소개를 해줬는데요.
네.
그러니까 민생 목적이라고 한 그 예외 조항을 중국 정부 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사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22705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설명하는 당시에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 스페인이었습니다.
예.
이 스페인의 의장이 이 안보리 결의의 민생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 책임이 그것을 이행하는 책임이 중국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민생 목적이라는 것을 해석하고 관장하는가에 대해서도 해당국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민생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자면 절충점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애매모호하게 여타 많은 그 외교 문서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민생 목적이라는 것을 입증 책임이 어디 있는지 어디까지 입증해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말하자면 이것이 허점이자 구멍이 됐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또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그런 반박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접경한 북중 접경 지역의 말하자면 지방 정부들이 그 수요에 때문에
네.
그 민간 회사들입니다. 중국의 그 말하자면 석탄을 수입하는 중국의 기업들은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민생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당국으로서도 그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그런 한계점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반도의 그 주변의 그 국제 정세가 중국, 러시아, 북한 또 일본, 미국 한국 이런 그 양자 그런 그룹의 대결로 가고 있는 그런 그 국면인데 여기에서도 이 러시아도 새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 한국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의 입장은 특별히 어떤 것인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재 상황은 그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과 중국이 바로 북한의 그 민생용 석탄 수출을 전부 다 막을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처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두고 대립 또는 일종의 그 절충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도 그 유엔 안보리의 중요한 그 상임이사국입니다. 또 러시아는 중국 정도는 아니지만 대체로 중국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아,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그 대변인이죠. 마리아 그 자하로프 러시아 대변인이 지난 3일 날 정례 브리핑에서 입장을 그 밝힌 것이 있는데요. 아,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 채택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 주민이 타격을 입히지 않는 선에 제재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안보리, 그러니까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작동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또 그 내용은 북한의 핵개발을 용납하지 않는 방향의 것이어야 하고 핵개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민들의 생활을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행 가능하고 기존 안보리 결의들의 규정된 목적, 즉 북한의 핵개발 차단 결과를 철저히 반영하는 결의안을 만들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북한의 그 비핵화, 핵개발을 막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이를 위해서 모든 북한의 그 수출, 석탄을 막는 이거에 대해서는 일종의 좀 그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북한의 민생 목적 수출 조항과 관련해서 과연 절충점이 마련이 될 수 있을까요?
확실치 않습니다. 그 양측의 입장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이나 한국, 일본은 이 부분을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절충점으로는 이것을 축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석탄을 일종의 쿼타제를 도입해서
네.
블링컨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해만 북한이 석탄 수출로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로 10억 달러를 버려들였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쿼타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제한을 가합니다. 양을 제한하든 아니면 액수를 제한하든
네.
가령 야 작년에 10억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5억 달러 절반으로 묶자라든지
네.
이렇게 쿼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런 점에서 지점에서 절충점이 찾아질 수 있을지는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전적으로
네.
달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을 놓고 아마도 물밑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까지 뚜렷한 합의점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전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맥락에서 절충점이 찾아질지 여부는 사실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가장 그 대립의 그 대상 항목이 되는 것으로 지금 석탄 얘기를 했는데 혹시 석탄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그 석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그 새로운 제재 그 논의 중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탄을 막기 위해서 이제 지금 그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쿼타제, 즉 석탄 그 무역 교역량 상한선을 좀 정하거나 뭐 두가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문제의 핵심인 그 민생 목적의 석탄 수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하자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 민생용이라는 것이 그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좀 더 엄격하게 요건을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그 중국 정부는 그 석탄이 그 민생 목적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업 책임자의 직인, 그러니까 도장이죠. 이런 직인 그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절차가 근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형식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그냥 저 문서만 제출하면 그 쉽게 그 석탄 수출 허가가 나온다고 지금 한국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또는 한국, 일본 등이 합의를 해서 어떤 요건이 갖춰질 경우에 민생 목적을 볼 것이냐 이런 그 허가 내주는 요건을 좀 더 강화하자 제도를 강화하자 이런 쪽의 얘기가 하나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제재 저희가 주로 이제 석탄 얘기만 했습니다만은 아, 외화가 꼭 뭐 석탄으로 보는 것만 아니니까요. 그 다른 그 외화 원도 좀 막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항공유 수출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또 북한 당국은 또 이 밖에도 그 상당히 많은 그 인력을 그 중동, 뭐 중국, 러시아 쪽에 그 수출해서 그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노동력을 그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또 하나는 이제 고려항공은 북한의 그 유일한 민간 항공입니다만은 가끔 보면 그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군사
네.
행진이죠.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고려항공의 해외 공항 입항 금지 이런 것도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그 초안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 국무부의 블링컨 부장관의 동북아 순방 이후에 미국 뉴욕에서는 눈길을 끄는 외교적 활동이 있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도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했겠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발표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국무부 부장관이 동북아 주변 국가들을 계속 순방하고 또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면은 그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자면 국가안보 최측근 인사 아닙니까?
네네.
최고 인사고요. 네. 또 국무장관 존 케리 국무장관 중국에서는 왕이 외교부장의 전임자가 바로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아닙니까?
네네.
왕이 부장에 말하자면 상관이 되는 그런 높은 고위직에 있는 인물인데요. 이런 인사들이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과 중국 간에 협의해야 될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
당연히 물론 북한 문제가 중심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기후변화 네. 문제라든지 논의해야 될 현안들이 상당히 많고
네. 네.
그래서 전략 대화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중에서 북한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됐을 거고요. 그중에 핵심은 역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가할 것인가. 그래서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통한 도발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일 텐데요. 제재뿐만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미국 일각에서 말하자면 또 민간 영역에서 제기가 됐었고 또 중국에서는 더 강하게 대화 협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던 만큼 제재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아마 논의가 됐을 걸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런 것들이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이 결과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서 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블링컨 부장관 그 아시아 그 순방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 대북 제재 문제 외에 또 어떤 그 중요한 문제들이 논의가 됐나요?
네. 블링컨 부장관은 지난 그 26일부터 29일까지 그 일본 또 한국 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그 여러 그 당국자들과 만나고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북한 대북 제재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대북 제재 문제 외에도 여러 그 굵직굵직한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몇 가지 좀 꼽아 보면요. 틀림없이 그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당히 날로 그 점증하고 있으니까 한국과 일본 뭐 한미 간의 그 결속을 다지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요. 미일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한국과 일본 간에도 뭔가 좀 군사적인 정보 교류가 좀 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과거에도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만은 당시엔 실패라고 말았는데요. 이번에 북한의 핵 위협이 갑자기 그 급증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하고 또 세 나라 한국 미국 그 일본 당국자들이 만나서 이것을 합의로 하고 현재 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 사드 문제도 얘기됐습니다. 사드는
네.
아시다시피 그 지난 7월에 한국 정부가 그 미국과 협의해서 발표한 건데요. 이 문제도 얘기를 했고요. 또 중국 가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이 결코 그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그 밖에도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그 한국 일본 중국 간의 그 외교적 또 군사적 그 결속을 다지는 문제도 한꺼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미 한일 세 나라 차관급 협의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협의회 이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화에 강력한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회의에서 어떤 것이 논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압축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블링컨 부장관 한국 방문에 이어서 이제 베이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워낙 중요한 사안이어서.
예, 미국의 그 당국자들은 사실 한국이나 일본 당국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현재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아닙니까?
네.
그 압박 수단의 하나로 지금 한반도에 사드 배치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은 앞서서 최은기 기자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한 것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추진 중인 가장 최신 단계이지 최종 단계는 아니다. 이런 네.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추가적인 방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이렇게 한국의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사드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 무기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북한의 위협에 맞서고 또 여기에 사전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한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 그죠? SCM
네.
연례 그 안보 협의회에서 논의됐었던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말하자면 상시적인 순환 배치 문제도 거론되고 있고요.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죠.
네.
또 새로운 무기들을 말하자면 추가로 배치하는 문제 또는 구매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같은 시기에 이 빈센트 브룩스 미한 연합사령관이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끄는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그 발언을 좀 들어보고 얘기 계속할까요?
You're going to see the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 Altitude Air Defense Battery. This is an alliance decision. We are committed to the deployment of the THAAD battery.
네. 이 앞으로 8개월 내지 10개월 안에 배치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많이 앞당겨진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건가요?
글쎄 미국이 뭐 당초 구체적인 시한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앞당기는 건지 또 서두르는 건지는 뭐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한국과 미국이 지난 7월에 그 발표를 했었죠. 공식으로 그 사드 북한의 그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을 그 한국에 배치하겠다 이런 결정을 한 당시부터 한국과 미국은 계속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이면 빨리 하겠다 이런 입장은 계속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빈센트 브룩스 그 미한 연합사령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힌 건데요. 4일 그 서울에 있는 그 한국 육군협회 주최로 초청 강연에 연설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한 동맹의 강한 의지로 사드 포대의 그 한국 전개를 추진할 것이며 10달 안에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를 마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룩스 사령관의 언급대로라면 늦어도 그 내년 8월께 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이 중요한 그 외교관계 고위관리 그다음에 또 이제 군 지휘관이 이 사드에 대해서 이렇게 연일 얘기를 했는데 한국 내 일각에서는 이른바 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민간인인 최 씨가 이제 내정뿐 아니라 외교 안보 현안에도 개입한 정황이 나타난 점을 들어서 이 사드를 비롯한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에 연달아 이런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은 이런 그 보도들이 나오면서 이런 그 한국의 그 정치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을 앞당겨서 고착화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뭐 나오고 등등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돼 있죠. 한국에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사실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 거의 통치 불능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최측근으로 오랫동안 말하자면 머물러 있었던 민간인 최순실 씨가 국정의 여러 부분에 그리고 또 이권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제기된 문제인데요. 관련해서 그 내치 문제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안보 외교 분야에까지도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하자면 의혹이 불거져 왔는데요. 그 구체적으로는 드레스덴 선언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반에 네. 독일에서 발표한 말하자면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제안하는 그런 선언이었는데요. 이 드레스덴 선언문을 사전에 최순실 씨가 미리 받아서 수정을 한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됐고요. 또 통일 대박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통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한국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당히 강하게 통일 문제를 준비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최순실 씨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 그렇다면 외교 안보 현안에 있어서도 뭔가 이런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야당 일각을 중심으로 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네.
이런 맥락은 말하자면 이런 외부에 말하자면 불법적인 손길이 미친다면은 그것이 국내 정치보다 외교에 있어서는 그 해악이 더 크다,
네.
훨씬 더 크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주장들인데요. 실제로 외교안보 수석이 지금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이 김규현 씨 아닙니까?
네.
지난해 10월에 현직에 임명됐는데요. 이 국회 증언에서 지난해 10월에 외교안보 수석에 임명된 이후로 단 한 차례도 대통령을 독대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을 임명된 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독대하지 못했다는 것은 극도로 비정상적인 그런 행태고요. 이런 맥락에서 외교안보도 보이지 않는 말하자면 외부에 불법적인 손의 개입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에 주요 정책적인 결정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이제 한국의 그 정치가 좀 안정이 되면 뭐 하야를 하든 뭐 탄핵을 받든 거국 내각이 구성이 되든 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러면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이런 대북 정책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기대들을 하는지 뭐 한국의 언론들이라고 할까요? 좀 그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나요?
글쎄요. 뭐 상황을 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 대체로 그 언론이나 그 전문가들은 그 대북 또 대외 관계에서는 그 파장이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입장을 좀 밝힌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대니엘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는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사태와 별도로 미국과 한국이 이미 결정한 사드, 북한의 그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고고도 미사일 방위 계획 또 한미 동맹 이런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고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무튼 과거에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했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단절이 된 그런 상태로 큰 그 변화가 있었는데 자, 앞으로 한국의 이 정부가 어떻게 정착되는지에 따라서 또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그야말로 남쪽이나 북쪽이나 대단한 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북한 인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유엔 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에서 채택되는 유엔 총회에서도 채택되고 또 매년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도 채택이 되는데요. 아, 내용들은 사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 사태가 계속 자행되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또 그래서 지난 3년째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북한의 말하자면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또 올해 초안에만 들어가 있는 건데요. 처음으로 공개된 것인데 그 핵과 미사일의 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네, 네. 희소한 자금, 많지 않은 그런 재원을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라든지 인도주의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고요. 아울러서 이 부분도 처음으로 이번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이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강제 노동에 해당되는 여건 아래서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런 네.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유엔이 10년 넘게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을 해왔는데 지금 뭐 내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번에 강조하는 내용이 뭐 따로 있습니까?
네, 이번에 제출된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이 그 강조하는 것은 인권 유린 그 책임자 처벌입니다. 지난 2014년하고 2015년에 이어서 올해도 안보리가 북한의 그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안보리가 그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영어로 COI라고 그러는데요.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들을 계속 검토해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안보리가 북한인권사항을 국제형사재판소 영어로 ICC라고 하죠. 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방법을 더 개발해라 이런 얘기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결의안 초안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권고하는 내용도 있다고 하죠?
물론입니다. 매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북한 내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라는 것이고요. 또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에 어떤 처벌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근본적인 자유를 전면 존중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최종 보고서를 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지체 없이 이행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일단 구체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 인권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하고 또 유엔 관계자들의 인권 문제 조사를 위한 북한 방문을 허용하고 또 국제사회와 인적인 교류를 확대하자. 그래서 말하자면 북한을 폐쇄적인 그런 사회에서 자꾸 좀 개방개혁적으로 문을 열어서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데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제출된 초안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채택이 되는지 좀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3일 공개됐고요. 과거처럼 그 유럽연합과 일본이 그 제3위원회,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위원회인데요. 제3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초안은 조만간 그 제3위원회 공식적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요. 이어서 오는 15일 제3위원회에서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그 12월 둘째 주 또는 셋째 주에는 유엔 평회에서 이 결의안을 놓고 표결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난 8월에 북한 함경북도에서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500여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10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지금 그 국제사회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간단히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사실 그 이 북한 당국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1945년에 한반도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이후에 가장 큰 재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말하자면 현지의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비해서 유엔의 기구나 민간 기구들이 발표하는 보고서들을 보면 국제사회의 지원은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현지에 말하자면 이재민들이 60만 가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날 거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또 전력도 부족해서 사실 이제 추위에 떨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고
네.
또 수재를 입은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도 나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해서 말하자면 치료하고 보호할 수 있는 약이라든지 또는 의료시설 또 의료진 이런 것들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그래서 유엔기구나 민간 단체들은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와 관련한 소식,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제출됐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의 수해 피해에 국제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취업 박람회를 다녀온 탈북자 김영수 씨. 회사 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회사를 찾아갔는데요.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먼 길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시니어 프레스 광화문 사업단이라고 하는 교보생회에서 3년 전에 새로 개설한 영업조직이에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은퇴를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그 베이비 부모 세대 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나서 제2의 직업을 이제 찾으셨습니다. 그런 분들께 저희가 일자리 제공에 대한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보험에 영업하는 이제 보험회사다 보니까 이제 50대 퇴직하신 분들께 마케팅 기회를 본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 50대 퇴직하신 분들이 재무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직업을 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또 이 직업을 통해서 진짜 정년이 없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재무 컨설팅의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 3년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좀 들어보셨는지요?
그날 예, 현장에서 잠깐 들었습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 영업 쪽의 일인데 이 보험 영업에 대한 부분을 회사에서는 이제 50대 퇴직하신 분들께 마케팅 기회를 본 거죠. 이분들께 이 재무 컨설팅에 대한 일을 하시면은 나름대로 회사에서는 그 마케팅의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만든 영업 조직이고요. 쉽게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보험 영업 쉽진 않습니다. 그동안 봐오셨던 것처럼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닌데요. 그래도 이분들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영업 모델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게 이제 저희 역할이고요.
해야 하는 일이 보험 영업,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일인가 본데요. 진지한 표정의 탈북자 김영수 씨,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선발 과정이 조금 이제 까다로운 게 본사에서 직접 선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사업단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요. 본사에서 1차, 2차 면접을 통해서 선발 과정을 이제 거치고 그 사업 최종 선발 단계를 거치고 나시면 이제 교육 과정에 하시는데 그 면접 일정이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이라고 교육 시작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풀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한 달 열흘 정도 진행이 돼요. 그렇게 이제 따지면 그 기간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이제 할애가 되셔야 되고요. 그 한 달 열흘 정도의 교육 과정이 지나고 나면 이제 재무컷을 들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요하게 부여가 됩니다. 뭐 저만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북한에서는 보험이라는 자체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일반 개인 보험은 없습니다. 그 정부 차원에서 하는 보험이 있는데요. 그, 예. 그 보험도 저희가 평양에 있으면서 제가 친구들 하는 걸 봤었는데 예. 좀 사기죠 한마디로. 그 다른 나라에 이제 그 낡은 노후된 배를 들이다가 예. 보험에 가입했다가는 그 배를 처리해버리면서 예. 보험 타는 그런 사기, 큰 대형 사기를 하는 그런 것밖에 존재 안 합니다. 북한. 예. 북한 주민들 자체가 일반 보험 들거나 예.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내일 직무 설명의 시간을 통해서 2시 시작을 하는데요. 장소는 여기 교보빌딩 아시죠?
앞에 그.
네, 길 건너에. 네. 광화문 대거리에 교보문고 있는 그 예. 빌딩이에요. 예. 그 빌딩 17층으로 가시면 돼요. 10분 전까지만 도착하시면.
교보문고?
예, 그 17층. 예.
회사 관계자와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는 탈북자 김영수 씨.
예, 금방 지금 와서 만났습니다. 교보 생명의 시니어 클래스 재무 사업단 단장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참 조목조목 이야기를 충분히 잘해줍니다. 우선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철저한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교육받고 또 그 다음 한 달 동안은 실습하고 일단 이 사람이 적성이 맞고 할 수 있겠다 하면 입직을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보험을 가입시키거나 아니면 그 어떤 작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회사들에 가서도 그분들한테 보험을 가입시키게 하고 보험을 가입시켜 준 것만큼 자기가 이 수익을 발생하는데요. 보통 한 달 로임이 200에서 최고 500까지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 평균 보면 그래서 250 정도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달러로 친다면 한 달에 2,000달러부터 5,000달러라는 그런 이제 로임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교육을 받는 것부터 시작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날 탈북자 김영수 씨 회사의 직무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요.
네, 지금 교보 생명의 직무 설명회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교보 생명에서 15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시니어 클래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이 많은 분들을 보험이나 재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새로 만들어낸 그런 직업인데요. 오늘은 이제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무슨 것인지 하는 걸 자세히 이제 알려주는 그런 것인데요. 보통 들어가는 소요 시간이 그래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많게는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하는 일과 그 다음엔 할 수 있겠는지 하는 걸 타선해보고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력서라든가 이런 걸 이제 받습니다. 받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면접을 한다는 거죠. 일단 빨리 시간이 급하니 좀 뛰어야 되겠다.
드디어 직무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제 오신 이 자리는 그 시니어 클래스 재무 컨설턴트라고 하는 이제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분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뭐 이런 직무에 대해서 재무 컨설턴트라는 직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 되고요.
탈북자 김영수 씨는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게 될지 다음 시간에 계속 전해드립니다.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8년 11월 6일 오늘 미국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가 민주당의 험프리 후보를 50만 표 차로 누르고 미국의 제37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And he is beaming, Pat Nixon is beaming. One can't help but think back to 1960 when a tearful Pat Nixon.
변호사 출신으로 1947년 정치계에 입문한 닉슨은 이후 1953년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 후 닉슨은 1960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지만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후보에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이후 한때 정계를 떠나기도 했던 닉슨은 하지만 1968년 오늘 당시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민주당의 후버트 험프리 후보와 제3당 후보였던 조지 월러스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화려한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임기 중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냉전 시대의 긴장을 완화시켰다고 평가되고 있는 리처드 닉슨. 하지만 그는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불명예 퇴진하고 맙니다. 1893년 11월 6일 오늘 호두까기 인형과 잠자는 숲속의 미녀, 백조의 호수로 유명한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 피토리치 차이코프스키가 5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40년 러시아의 보트킨스크에서 태어난 차이코프스키는 5살 때 처음으로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14살 때는 어머니를 잃고 충격에 빠져 지내다가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처음으로 짧은 왈츠곡을 작곡합니다. 차이코프스키는 이후 21살 되던 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학교에 진학하고 5년 후에는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로 발탁돼 12년 동안 교수로 활동하며 작곡에 열중하게 됩니다. 차이코프스키는 1866년 교향곡 1번 G단조 겨울날의 환상을 비롯해 37곡 이상의 교향곡을 작곡했고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호두까기 인형을 비롯한 수많은 발레곡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이코프스키는 음악 활동 중 신경 쇠약 증세를 일으켰고 이는 그의 작품 교향곡 5번 2단조를 비롯해 다수의 작품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음악 활동에 전념해 수많은 걸작을 남긴 러시아의 대표적 작곡가 차이코프스키. 그는 러시아 고전주의 음악의 완성을 가져온 인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V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지역번호 202를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이달 중순쯤 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1,15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정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10월 말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29,948명으로 이달 15일에서 16일 정도에 한국 입국 탈북자 숫자가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또 올해 연간 탈북자 수는 김정은 정권 출범 초기인 2012년에서 13년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후보들이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토요일 미 서부 네바다주 리노에서 가진 선거 유세에서 개인 이메일 사용 논란이 겪고 있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결국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유례 없는 헌법상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리노 유세 도중 청중석에서 총기 위협 소동이 발생해 비밀경호국 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연단에서 급히 대피했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이후 성명을 내고 연단 앞쪽에서 한 남성이 총이라고 외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용의자 남성과 주변에서 아무런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는 토요일 경합주인 미 동남부 플로리다주와 동부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연설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비난하기보다는 본인의 선거 구호인 함께하면 강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일요일 경합주인 오하이오주와 뉴햄피어주를 방문해 유권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같은 날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아이오와주와 미네소타주, 버지니아주 등에서 선거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중미국가 니카라과에서 일요일 대선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다니엘 오르테가 현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해 보입니다. 현지 언론은 오르테가 대통령이 5명의 경쟁 후보를 물리치고 50% 이상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르테가 대통령 부인이자 부통령 후보인 로사리오 무리오 여사 역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사상 첫 대통령, 부통령 부부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연임에 성공한 오르테가 대통령은 3년 후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가 장악한 모술 동쪽 최전선에서 진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ISIL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인구가 밀접한 모술 내부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의 모하나드 알타미미 중령은 일요일 모술에 아주 민간인이 많이 남아있다며 이들을 최대한 보호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군 당국자는 토요일 모술 중심부에서 불과 15km 떨어진 남부 하맘 알 알리 마을까지 이라크 정부군이 진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쿠르드 민병대는 또 모술 공항 인근의 건물들에 이라크 국기가 개양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도심에서 토요일 언론인 구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터키 경찰은 수백 명의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와 최루가스를 쏘며 강제 진압했습니다. 시위대는 터키 법원이 야당 성향의 줌휘리에트 신문의 간부와 기자 등 9명의 체포를 명령하자 몇 시간 후 거리로 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 9명의 언론인은 지난 7월 15일 쿠데타를 기도한 쿠르드족 무장 세력과 연계돼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줌휘리에트 신문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터키 언론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7월 쿠데타 실패 이후 10만 명이 넘는 교사와 언론인, 경찰, 판검사 등을 구금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의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1.5에서 4m로 차차 높게 일겠고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 예상됩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